19장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18장 말씀 끝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유대인이었는데 일찍부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배워서 예배소에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무척 많이 알고 능숙한 언변으로 잘 가르치는 대학자였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학자여서 사람들을 설득력 있게 잘 가르쳤지만 이 아볼로라고 하는 분에게 문제 한 가지가 있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안타깝게 여겨서 브리스길 라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고 또 그를 잘 양육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로 보내서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가 되게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그렇게 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말씀 배웠던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들의 신앙 수준 역시 아볼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세례에 대해서 말할 때 요한의 세례에 대한 이해만 있었지 성령의 세례,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불과 성령으로 주시는 거룩한 세례에 대해서 이해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러 지방 전도하다가 이곳으로 들려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의 대답이 성령이요? 우리는 그런 성령께서 계신 것도 처음 듣습니다 하고 이 성령께 대해서 매우 생소하고 듣는 것이 처음입니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고 성령님께 대해서 가르쳐서 다 세례를 받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를 해서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도대체 요한의 세례가 왜 문제가 되었는가라는 부분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요한의 세례, 이 말은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를 말하는 것인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이나 또 마가복음에나 다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마가복음 1장 4절 또 누가복음 3장 3절 등에 똑같이 표현되기를 요한의 세례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세례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자기가 전하는 말씀 전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당장 회개하라고 호통을 치면서 회개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그런 세례가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역사적으로 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늘 실시했던 그 정결 예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유대인들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 정결해야 된다 그 생각을 늘 했기 때문에 때때로 유대인들이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 밖에서 집으로 들어올 때 항상 출입하면서 손을 씻는 예식을 늘 가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고백과도 같았고 기도와도 같았죠. 그래서 집집마다 이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자기를 정결케 하기 위해 손을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들을 두었고 그 물에 늘 씻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이 첫 번 기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요한복음 2장 말씀해 보시면 2장 6절 말씀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 했습니다. 그 이 가정에 항아리 6개가 집 문 앞에 비치되어 있었는데 그 비치된 항아리가 다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사용하는 물을 담아두는 그런 항아리였다라는 것을 보면 일반 가정에도 그렇게 다 이 정결 예식을 위한 물 항아리를 두고 항상 자기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씻고 하는 예식을 스스로들 다 가졌습니다. 좀 뭐 엄격한 신앙인의 가정, 제사장들이나 이런 집이 가정의 건물이 크고 하는 이런 집에는 아예 욕조 형태의 이 물을 담는 곳이어서 그것을 가리켜서 미크베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욕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아예 욕조에서 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결되게 되는 그런 절차를 진행했죠. 혹 어떤 사람 이것이 유대 지방에 이 먼지 많고 한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종교적 율법화시켜서 억지로 하게 했다 그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게 된다라고 생각했고 식사할 때도 반드시 씻고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째서 당신 제자들은 저렇게 씻지도 않고 손을 씻지도 않고 율법을 어기고 저렇게 식사를 합니까? 라고 항의할 만큼 이 씻는 예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좀 더 제도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세례라는 형태를 띠게 된 것은 당시 유대교의 네 개의 중요한 종파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셀롯당이라고 하는 당과 함께 또 하나의 에스네파라고 하는 파가 있었는데 이 에스네파의 사람들 굉장히 금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도시에서 사람들을 같이 어울려 살아가지고서는 일상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이렇게 해서는 이 도무지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없다. 뚝 떨어진 광야에 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그래야 정결하게 살 수 있겠다 생각했던 이 금욕주의자들을 가리켜서 에스네파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사해 근처에서 쿰난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에서 집단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 오면 이제 가정생활도 하지 않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베껴 쓰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쿰난 공동체 처음 소속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이 세례 예식을 베풀었습니다. 큰 우리로 말하는 대중목욕탕과 같은 큰 욕조를 만들어 놓고 처음 입회하기 원하는 사람들 찾아오면 일정 절차를 거치고 상담을 하고 면접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욕조에 내려가서 침례를 물 속에 푹 잠기는 그런 세례를 받게 하고 다시 올라오게 하고 난 다음에 정식 이 쿰난 공동체의 회원이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됐죠. 그래서 새로운 이 공동체에 소속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치는 하나의 예식으로 이 세례 예식을 진행하면서 새 회원의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도 그 성격이 광야에 살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례원도 원래는 쿰난 공동체라고는 에스네파의 소속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세례요한의 세례가 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먹이고 살았던 일반 백성들에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라 하는 의미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했다라는 표시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곧 요한의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의 세례는 몇 단계를 거쳐서 유대교의 정결 예식에서부터 또 쿰난 공동체의 그런 에스네파의 정결 예식에서부터 세례원의 세례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회개의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요한의 세례가 정말 사죄의 온전한 은혜가 있는 세례였겠느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아직도 이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이 있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을 믿는 십자가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단지 요한의 세례가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세례를 베풀었을 뿐이지 그것이 완전한 속죄의 은혜로 이어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준비적인 세례다 또는 예비적인 세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죄의 사함이 필요하다. 그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 또 이렇게 죄 씻음 받아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지 그 세례 자체가 이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고 죄사함 받게 만들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세례의 한계를 요한 자신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훨씬 더 많은 분이 오시는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줄 것밖에 없지만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해서 자기의 세례와는 비교되지 않는 진짜 세례가 이제 주실 진짜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그런 소개하는 것을 보면 요한 자신도 자기의 세례가 예비적 성격의 세례인 것을 잘 알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루에 3천 명씩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처음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도 다시 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이 세례를 다시 받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었던 아볼로로부터 성경 배워서 믿는 사람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불과 성령의 세례를 완전한 세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새 사람 되게 만들고 거듭나게 만드신 이 하나님의 세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바울이 여러분 믿을 때 세례 받았느냐 그렇게 묻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면 이 요한의 세례는 사람이 베푸는 것이지만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이 친히 베푸시는 것이잖아요. 요한의 세례는 예비적인 것이지만 성령의 세례는 완전한 것이지 않습니까? 요한의 세례는 형식적인 것이지만 성령의 세례는 내면적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세례를 영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데 너무나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에서 만났던 열두 사람쯤 되는 이 신앙인들의 그룹이 이 사실을 잘 몰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도 이런 잘못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성경 잘 배워서 이론적으로는 신앙에 익숙한데 성령의 체험이 없어서 이론적으로는 이런저런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의심이 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흔들리게 되는 이유가 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듣기는 많이 듣고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진정한 임재의 경험과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그런 자신 없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42장에서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웁습니다. 그럽니다.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이 이론에 치우쳐 있는 그런 신앙이라면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라는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론은 마치 신앙적 이론은 마치 그물의 뼈대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물의 뼈대만 있어서 그물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모든 것이 구비되고 갖추어져야 그물이 완성되는 것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체험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설교 잘 듣고 뭐 마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그 중요한 요소이지만 더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 임재를 내 온 영혼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영혼이 깜짝 놀랄 정도만큼 강력한 임재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귀로 듣는 믿음에서부터 눈으로 뵙는 믿음까지가 다 이루어지게 되어서 온전한 신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게 부족한 겁니다. 이게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성령의 세례 또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 다 비슷한 현상인데 서로 다른 용어를 말해 구태여 구분하자면 다른 의미가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크게 보시면 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첫째 필요한 이유는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심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첫 단계로부터 나아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운 좋은 기회에 좋은 믿음 생활 잘하는 동료를 만나서 신앙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공작을 하셔서 내 안에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변화되게 만드신 것이지 사람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 생활은 그 시작부터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 임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둘째는 막혔던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게 됩니다. 우리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성령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소통시키시는 분이시죠. 주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말씀에 대한 이해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불을 다 껐다고 합시다. 성경이 있습니다. 불이 다 꺼지고 나면 성경이 분명히 있지만 성경이 보이지 않죠.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글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찾아 내 심령 속으로 파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의 비추어 주심이 없으면 글을 읽기는 있는데 모르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혹시 그런 경험하신 적 없으세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오다가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게만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막 이해되기 시작하는 일 있잖아요. 그때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소통시켜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신앙이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임재는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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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어느 날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내가 뭐하는 사람이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게 인간은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고 연약하고 정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서 정말 새롭게 됐다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여전히 육적인 요소 속에 헤매이고 갇혀있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면서 많이 안타까울 때가,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런데 내가 생각해보다 정말 변화가 없는 사람 같고 더딘 것 같고 이렇게 신앙에 자라지 않는 것처럼 안타까워지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 연조가 깊어지고 하면서 점점 나를 변화되게 하셔서 성화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큰 은혜이죠.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림자를 그릴 줄 모르는 사람 어쩌다가 여행이 미술대학 들어가면 그래도 4년 졸업하고 나면 제법 그릴 줄 알고 큰 재주 없이 공과대학 들어가서도 졸업하고 나면 건물의 구조가 이러니 저러니 말할 수 있고 그런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나를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거룩한 모습으로 점점 성화되어 가도록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셨는데 점점 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가까운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가셔 변화되게 만들어 나가시는 이 성화의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내게 맡겨두셨으면 한 가지도 변화될 수 없고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더 깊은 침륜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가 우리 모두인데 이런 우리를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이 세상의 얽매인 것들 하나씩 벗어내면서 생각 한 가지, 습관 한 가지가 바꿔지게 하시고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는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게 합니다.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데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역행하면서 이것을 역류해 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역량이 내게 없는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과 거꾸로 가는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서 그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바울은 자기가 전능자가 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바울도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 매우 많았잖아요. 그때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지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가난할 때도 예수 잘 믿고요. 좀 넉넉할 때도 나태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고 건강할 때도 신앙생활하고 병들었을 때도 감사할 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 지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가 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것이 우리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역사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에게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가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 문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 대답이 뭡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첫 번째 단계는 성령께서 계심을 알고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세상에 우선 그런 보이지 않는 영이 어디 계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역사하시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인지와 함께 믿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 우리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가장 첫 번째이죠. 둘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 주실 줄 믿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주 성령 충만해라 하고 명령형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하셔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다 성령 충만해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이 성령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성령을 보내신 성부와 저 성자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실 생각도 의지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보다도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더 간절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구하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풍성히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계신 것을 믿고 아버지께서 내게 반드시 성령 주실 것을 믿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 허락하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임재와 충만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역행하지 않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신 것을 믿고 주실 줄을 믿고 그리고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임하신 성령의 뜻을 거슬러지 않고 순응하면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신다 하셨습니다. 좀 본문으로 돌아가서도 생각을 해보십시다. 5절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에게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함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오순절 설교를 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탄식을 할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던져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성령의 은혜를 받는 전제 조건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먼저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예수께 돌아오는 사람이라는 그 증거를 위해서 먼저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설교를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 임재하셨습니다. 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는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죠. 근데 베드로는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안수했을 때라고 했습니다. 이 안수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수는 내가 받은 은혜의 전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사로 임직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이 목사 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안수합니다. 그것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사직의 은사가 이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의미이죠. 이 직분의 전달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에게 계신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이 믿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안수였고 그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인격적 하나님이시니까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세요. 사람이 오란다고 가란다고 가시는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예속된 계신 분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역사하셔요. 당신께서 원하신 누구이든지 가셔서 임재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십니다. 단지 그렇게 성령께서 자유롭게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 가셔서 역사하시지만 그 역사하시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때 더 기쁘게 역사하시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사모할 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때 더 기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령께서는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종속된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사람들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의 열매이고 표현이죠. 증거이기도 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데 이 은사는 대체로 성경에서 세 가지 종류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종류가 바로 이 영적인 은사예요. 방언하고 무슨 뭐 예언하고 병고침이 나타나고 이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아홉 가지 은사들 이런 은사들이죠. 둘째 은사는 재능이에요. 달란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달란트를 주시는 것 이게 은사이죠. 셋째 은사는 고린도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냐고 여러 직분들을 열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받았던 거룩한 직분들도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가 제도적으로 우리에게 부여했다 그게 아니라 그 제도적인 절차 진행 과정 속에 성령께서 이 직분을 내게 은사로 거룩한 은사로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영적인 은사도 있고 재능 은사도 있고 직분의 은사도 있죠. 이런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게 성령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은사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성령과 동행하기를 늘 사모하고 성령 주실 것을 믿고 늘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더 확신하게 되고 더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일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내게는 성령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심 꼭 인간의 인지와 감각의 범위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은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느끼게 역사하실 수도 있고 내가 느끼지 못하게 역사하실 수도 있고 내가 깨달을 수도 깨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가장 기본적인 증거가 무엇냐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내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드러나 보이는 표식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미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나에게 이미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믿고 그 성령님 붙잡고 성령이 원하시는 뜻대로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